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이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주 성공적인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장 위원은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으로 마련된 동력을 잘 살려야 한다며 체육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잘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는 자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장 위원은 6일과 7일 평창에서 열릴 IOC 총회에 참석하고 9일 개막식도 참관할 예정입니다.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할 북한예술단의 선발대가 내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북한이 독일 베를린 주재 대사관을 통해 핵무기 기술과 장비를 취득해왔다고 독일 국내 정보기관 수장이 밝혔습니다. 독일 헌법소호청의 한스 게오르크 마센 청장은 어제 일부 내용이 공개된 독일 공영방송 ARD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 대사관에서 이뤄진 수많은 조달 활동을 인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관점에서 이는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었지만 부분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위한 것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술의 정확한 성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마센 청장은 그 기술이 민간용과 군수용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 막지만 각각의 시도를 다 발견해 차단한다고는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수사국 FBI가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 수사에서 권력을 남용했다는 내용의 전날 공개된 누네스 메모가 자신의 혐의를 완전히 벗겨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이 메모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했다며 하지만 마녀 사냥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모는 없었고 사법 방해도 없었다며 이는 미국의 수치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제롤드 네들러 하원 의원은 누네스 메모에 민망할 정도의 결함이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네들러 의원은 하원 정보위가 공개한 이 메모는 수치스러운 것이라며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어제 시리아의 반군 장악 지역인 사라예보 근처에서 격추됐고 낙하산을 타고 탈출한 조종사는 반군에 사살됐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시리아 관측통들과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번 사건을 확인하면서 러시아제 수호위 25 전투기 조종사가 피격 후 탈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상의 다수의 목격자들은 러시아 조종사가 자신을 생포하려는 반군을 향해 권총을 쏘며 저항하다가 총에 맞아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알카에다와 연계된 시리아 반군단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수행이라고 주장하며 불타는 전투기 잔해를 찍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멕시코 당국자들은 중미 출신의 약 300명의 불법 이민자들로 가득 찬 트럭 두 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이민국은 어제 늦게 발표한 성명에서 적절한 환기시설과 식량, 식수가 없는 위험한 상황에 있던 여성과 남성, 어린이들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인신매매 혐의로 3명을 체포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남쪽의 국경 지역인 타마울리파스주의 한 검문소에서 트럭을 검색하던 중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 198명이 발견됐습니다. 한편 당국자들은 별도의 성명에서 베라크루스주에서 2일 오후에 102명의 중미 출신 이민자들을 실은 트럭이 적발됐다며 이 가운데 수십 명의 어린이들은 탈수와 질식 증세를 보이는 등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동남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오늘 엠트랙 열차와 화물 열차가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적어도 70명이 부상했다고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엠트랙 측은 사고 당시 열차에 승객 139명과 승무원 8명이 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했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에 대한 대사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코피 전략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키 선수들이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북한 선수들과의 공동 훈련을 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기자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북한 핵 문제에 적잖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North Korea's reckless pursuit of nuclear missiles could very soon threaten our homeland.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추구가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내용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 거론은 했지만 의외로 길게 발언하지는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번 국정연설을 보면 외교 안보 분야, 대외정책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네.
국정연설이 한 1시간 20분 정도 계속 진행됐는데요. 그중에서 대외정책 또는 외교 안보 사안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가장 길었습니다. 7분 정도에 거쳐서 북한 문제를 얘기를 했고요.
네.
그중에서도 특이한 거는 핵 문제, 미사일 문제에 관련해서는 잠깐 언급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추구가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최대 압박 정책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의 이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네.
이런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핵미사일 최근에 미국 내에서는 이 문제가 온통 주요 대외 문제로서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거기에 비해서는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언급은 극히 적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는 최대 압박을 강조하면서도 미북 간 대화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죠? 최원기 기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30일 워싱턴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한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는 했지만
네.
그 새로운 내용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 크게 네 가지인데요. 북한의 그 핵미사일이 곧 미국을 위협할 수 있게 됐다. 또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서 최대 압박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과거에 전임 행정부가 양보를 해서 큰 문제가 됐는데 자신은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탈북자 사례를 들어서 북한의 인권 유린 사태를 부각시켰는데요. 마지막에 나온 전체 지금 7분의 북한에다 했다고 그랬는데요. 앞에 그 핵과 미사일 제가 재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핵과 미사일 문제에서는 한 1, 2분 정도
네.
그 정도고요. 탈북자 사례가 많았습니다.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 탈북자 사례 나 북한 인권 문제는 한 5분 이상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됐는데요. 언론 입장에서는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무력 사용 또는 설사 상황이 그렇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난 해결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으면 큰 주목을 받았을 텐데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입장, 압박을 하겠다, 최대 압박이다 이런 기존의 입장을 절제된 표현으로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기존 정책을 그냥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냐 이렇게 추론을 좀 해본다면요. 상황 자체가 역시 무력 사용, 대화 이거 다 좀 힘든 게 아닌가 그런 그 추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력 사용을 현재는 그 한국 중국이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다음 주는 한국에서 평화의 축전인 그 평창 그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또 미 행정부 내에서도 이 무력 사용을 두고 여러 논란이 많고요. 또 대화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의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 대화 채널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대화를 무조건 전제 조건 없이 할 용의도 있다 이렇게 밝혔지만요. 북한에서 아직까지 비핵화 문제를 두고 미국과 대화하겠다 이런 공식적인 언급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같은 둘 중에 어느 것 그러니까 무력 사용 또는 대화 이거에 대해서도 어느 쪽에서도 그 말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강조하면서도 기존 입장을 그냥 되풀이하는 그런 선에서 그친 게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혹 이것이 대북 선제 공격을 시사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런 것과 연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아시는 대로 전임 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뿐 아니라 부통령 그리고 국무장관 등에 이르기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었죠.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라는 것을
네.
여러 차례 강조해서 선언을 한 바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밝힌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협상, 대북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북한에 속아서 합의를 해주면서 또 거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그 자금 지원을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과거 전임 정권들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과의 협상을 하게 되면 상당히 터프하게 그러니까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북한에 상당히 까다롭고 엄한 조건들을 제시할 것이고 또 북한과의 합의와 관련해서 어떤 물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사실 이전에 올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마주 앉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했고요.
네.
또 좋은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적절하게 올바른 환경이 되면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다만 이 대화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하고 까다로울 것이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해서 완전 파괴, 화염과 분노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북한에 대해서는 과격한 발언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그 눈에 띄는 그 대목인데요. 저희가 그 BOE가 지난해 계속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지난해 그 여름 또 유엔 총회 가을 또 12월 이런 쪽에서 미국과 북한이 굉장히 그 이른바 그 말의 전쟁을 했다 이렇게 그 언론이 보도할 정도로 상당히 그 과격한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이 그 핵 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북한 김정은 정권을 완전 파괴할 것이다. 또 화염과 분노, 또 김정은 그 위원장에 대해서 로켓맨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여기에 대응해서 또 그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성명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무슨 늑다리, 미치광이 이런 거의 인신공격성 그 말폭탄을 미국과 북한 그 최고 지도자가 주고받았는데요. 이번 국정연설에서는 북한의 그 인권 문제를 상당히 부각시키고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과격한 언어, 그런 화염과 분노, 파괴할 것이다, 전쟁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두 가지 그 분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그 올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뭐 대화를 하겠다, 남북 대화 지지한다 이런 일종의 그 유화적인 그 발언이 계속했는데요. 이 그 같은 유화적인 그 발언의 태도의 그 연장선에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해 그 연말에 굉장히 과격한 말들을 주고받았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아, 특히 그 북한은 그 1인 그 통치, 1인 한 사람이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격한 발언을 하자 북한이 그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화성 15형을 쏴서 상당히 반발을 했고 이것이 그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 내부에서도 북한을 비난하는 건 비난하되 그 같은 최고 지도자에 대한 그 불필요한 과격한 발언은 별 그렇게 효과가 없다. 이런 아마 내부적인 그 목소리도 있지 않았나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 발언을 하면서 좀 이례적인 것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그중에 하나가 북한에 갔다가 결국은 돌아왔지만 사망을 하게 된 이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부모를 초청을 해서 소개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것을 노린 것일까요? 이것이?
예, 사실 잘 아시는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오토 원비어 미국인 대학생이 북한에서 구금됐다가 돌아온 직후 엿새 만에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강하게 발언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데도 이 오토 원비어 씨의 사망이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속성이라고 할까요? 인권 탄압이 극심하게 이뤄지고 있는 북한 정권의 속성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가 왜 위협인지 미 본토에 대한 이것을 연계해서 설명하려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최 기자도 얘기했지만 북한에 대해서 7분가량 그 언급을 하면서 핵 문제는 사실 1분여 정도로 지나가고
네.
5분 넘게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 두 가지 사례를 얘기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오토 원비어 씨의 사례였고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원비어 씨의 부모를 국정연설장에 초청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얘기를 하겠지만 탈북 과정에서 북한에서 꽃제비로 그 연명하다가 탈북 과정에서 또 장애인이 됐었던
예.
지성호 씨.
예, 예.
지성호 씨는 지금 또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성호 씨의 사례를 또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아시는 대로 방송, 그 민간인으로서 방송을 좀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방송이라든지 또는 이런 여론을 그 말하자면 지지, 공감대를 얻어내는 그런 연출에 굉장히 능한 그런 지도자인데요.
네.
이런 부분을 다 정교하게 재서 그래서 북한에 대한 말하자면 강한 언사로 인권 공격을 하면서 북핵 문제에 강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의 정당성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지성호 씨는 또 어떤 인물인지 좀 알아볼까요?
네, 지성호 씨는 좀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에서 그 꽃제비로 그 지내던 탈북자인데요. 꽃제비로 있다가 그 겨울에 난방을 위해서 그 석탄을 그 훔치는 뭐 그런 행동을 하다가 달려오는 열차에 그 다리를 그 잘린 장애자가 된 그 탈북자인데요. 그 뒤로 뭐 여러 고생을 하다가 그 한국에 내려와서 현재 그 대북 그 인권운동 또 대북 그 정보 북한의 그 정보를 보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성호 씨는 그 이번에 그 국정연설 그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성호 좀 일어나서 좀 보여봐라. 그 목발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네. 지성호 씨는 그 연설을 듣다가 벌떡 일어나서 자신이 과거 그 목발을 들고 그것을 그 잊지 않기 위해서 갖고 다녔는데요. 그 이것을 번쩍 들어보였고요. 나중에 또 그 지성호 씨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이 나의 그 목발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핵과 미사일은 간단히 언급하는 대신 오토 원비어 씨와 지성호 씨 사례를 자세히 소개한 의도가 뭐 어떤 그 과거와는 달라진 것이 있는 건가요?
글쎄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동안에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좀 덜 개입하고
네.
문제 삼지 않을 것임을 여러 차례 그 당국자들이 시사를 해왔습니다. 전임 정부들이 인권 문제를 상당히 강하게 전 세계적으로 제기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접근 방식이 있어서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번 국정연설을 통해서 강하게 제기한 데는 사실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의 사례와 좀 그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오바마 행정부 때도 첫 번째 우선적으로는 북한의 핵 문제를 위해서 상당히 제재도 가하고 했었지만 진전이 없게 되면서 후반부에 들어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할까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끔찍한 인권 탄압 실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말하자면 논의되는 그런 말하자면 사례를 만들었고요. 매년 12월이면 그래서 안보리가 이례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도록 그렇게 되어왔지 않았습니까?
예.
북한 핵 문제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 말하자면 측면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일단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현재로서는 핵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정책 방향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최대 압박을 강화하면서 대화의 가능성도 또 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언급하고 그러면서도 북한 정권에 말하자면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네. 같은 맥락입니다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포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언급한 북한 관련 내용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포커스.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했던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국 석좌에 대한 지명 철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가 아그레망이 완료된 시점에 지명이 철회된 건 상당히 드문 일 아닙니까?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한미 관계가 벌써 뭐 그 50년 이상 그 오래된 관계인데요. 이런 아마 한미 관계 외교사에 아마 이런 그 전례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겠지만 빅터 차는 그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과거 그 부시 행정부 시절 그 백악관에서 그 아시아 담당 그 선임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그 북한 문제를 다뤘고요. 그다음에 백악관에서 나와서는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 거기 석좌 또 조지타운대 그 유명한 대학이죠. 조지타운대 교수로 있으면서 그 한반도 관련해서 그 여러 활동을 해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백악관에서 그 빅터 차 그 석좌를 주한 미 대사로 그 내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2월에 그 임명 동의를 하는 그 아그레망을 저 한국 정부에 요청을 했고요. 그러자 한국 정부가 이제 즉각 그 이걸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빅터 차 교수가 주한미국 대사로 곧 발령이 나서 아마 부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그 보도를 했습니다. 백악관이 빅터 차 석좌를 더 이상 그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내정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워싱턴 외교가 지금 상당히 시끌시끌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 철회 배경이 무엇인지는 밝혀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나 그 또는 백악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만 그 이 철회 소식에 대해서 처음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빅터 차 지명 철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백악관 당국이 그 일각에서 고려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한적인 선제 타격 여기에 반대했기 때문이다라는 보도를 했고요. 아울러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한국과의 그 미한 자유무역 협정을 수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개진했고 또 이것이 그 말하자면 지명 철회의 이유다라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보도했는데요. 또 마침 때 맞춰서 그 빅터 차 지명자가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을 통해서 같은 날 자신이 지명 철회된 이유가 이런 정책적인 견해 차이 때문인 것처럼 비치는 그런 기고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이런 정책적 차이에 대한 언급과는 별도로 소식통을 인용해서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보도도 같이 했고요.
아, 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검증 때문이냐 아니면 정책상의 문제 때문이냐 이런 관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한국 쪽에서 또 그 시간이 가면서 미국 쪽에서도 흘러나오는 얘기는 정책상의 견해 차이가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는 것을 강하게 그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그 배경이 분명하게 드러나겠지만 현재로서는 초기에 정책상 이견 때문이었다라는 것보다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검증 과정에서 뭔가 하자가 드러났다라는 쪽으로 그 배경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면 내부적으로 대북 선제 공격을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까?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워싱턴 포스트가 그 내정 철회 그 보도를 하면서 빅터 차석자가 미국의 그 북한에 대한 이른바 그 코피 전략 제한적인 대북 공격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고 이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 백악관이 이미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확정을 하고 빅터 차석자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이것을 그 대사로 지명을 철회했으면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백악관은 이미 북한에 대한 대북 선제 공격을 확정한 게 아닌가 결심을 굳힌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지명이 가능한데요. 지금 그 뒤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그 이와 관련해서 국무부도 공식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이른바 그 제한적인 대북 선제 공격 코피 전략 같은 것은 그 언론이 만들어낸 얘기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하나 그 대북 정책을 지금 실질적으로 그 담당하고 있는 국무부의 그 조셉윤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그 일본하고 한국을 그 차례로 방문했는데요. 조셉윤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쿄에서 그 기자들에게 미국이 그 무력 사용 옵션을 배제한 건 아니지만 그 옵션이 가까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은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정 안 된다면은 무력 사용 이런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것이 결코 가깝다 이것이 확정됐다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이 임명 동의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에 대한 뭐 일종의 외교 결례라고 볼 수 또 있는 건가요?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을 들여다보면 이 한국 쪽에 관한 그런 외교 결례보다는 미국 내에서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위해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면 이것이 그 한국 정부에 미리 알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이것을 굳이 외교 결례로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코피 전략인데 그 코피 전략에 대한 이 강경파와 온건파의 견해차 이것은 뭔가 하고 궁금한데요. 코피 전략이란 뭔지 이것부터 좀 먼저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가죠.
네, 먼저 뭐 한 가지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이제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른이 아니고 아이들이 싸울 때는 먼저 이제 코피가 흘리면 이게 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언론이 이제 재밌게 붙인 건데요. 이것은 그 지난달 그 8일 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요. 미국의 그 일부 관리들이 전면전이 아니라 북한을 선제 공격하면서 제한적인 방안으로 그러니까 북한을 겁을 줘서 제한적인 공격을 해서 그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지는 이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 그 작전의 이름을 코피 전략이다 이렇게 붙이면서 이것이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아무리 제한적이라고 한 거라도 일단 공격을 하게 되면 과연 북한이 보복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을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 코피 전략에 대해서 미국 내 강경파 그리고 또 온건파 또는 반대론자들이 그 논란을 빚고 있는 핵심 말하자면 저 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북한의 보복 공격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하는 네. 것이거든요. 네. 여기과 관련해서 사실 미 행정부 당국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그동안 북한의 말하자면 공격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오지 않는 그런 군사적 옵션이란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 그 정부 강경파들 이 코피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경파들은 그동안에 이 북한 정권이 예측 불가능하고 비합리적이다라는 주장을 펴왔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그런 정권을 상대로 하면서 공격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이것이 말하자면 반격을 가할 경우 정권이 절멸할 것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네.
합리적인 선택 바로 보복을 안 할 것이다.
네.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말하자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얘기다라는 지적들을 반대론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의 보복을 초래해서 수만 서울뿐만 아니라 도쿄도 그렇고 상당한 인명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선제 공격에 대해서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코피 전략이 실제로 어느 정도나 진지하게 논의가 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앞서 그 지난해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에 대한 그 과거 행정부의 그 실수를 내가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국방부 그러니까 펜타곤에 대해서 그 무력 옵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이런 지시를 공식적으로 했고요. 그 뒤로 뭐 저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은 국방부가 펜타곤이 그 북한에 대한 일련의 그 선제 타격 방안을 그 마련해서 그 완료를 이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피 전략, 그러니까 전면적인 이런 전쟁이 아니라 일종의 제한적인 타격을 해서 북한에 겁을 줘서 핵 개발을 멈추는 이런 것이 이제 내부적으로 됐다. 이것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로 진지하게 되냐. 이것은 상당히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들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느냐. 뭐 이런 것이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가 아까도 얘기해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그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대해서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무력 공격을 과거보다 더 강하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내에서 이것은 틀림없이 옵션 중에 하나로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다만 이것이 행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 목소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표적 인물은 누구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 미국 언론들이 그런 그 보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코피 전략이 상당히 그 강경파와 온건파의 의견 충돌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처음에 말하자면 성안한 그런 관리가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H.R. 맥메스터 장군인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관련해서 백악관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죠. 매튜 포팅어 선임 보좌관이 강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국장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세 사람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면서 선제 공격에 관해서도 상당히 가능성을 높이 언급해왔던 사례였고요.
네.
반면에 대표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그 다른 방식, 외교적 방식의 핵 문제 해결을 강조한 대표적인 행정부의 관리가 바로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네.
짐 매티스 국방장관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온건 성향의 말하자면 인물들과 강경파들 사이에 상당히 그 긴장이 있는 것으로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궁금한 건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뭐냐 그것이기도 한데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쪽에 속할까요?
아까 모두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그 행정부 내에서 두 가지 그 목소리를 다 듣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네.
그동안 보면은 한 축은 지금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는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이 같은 그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국방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시 아래 그 대북 선제 공격이 방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그 틸러슨 국무장관 또 매티스 국방장관 이런 얘기를 보면은 담당 그 실무 책임자들은 군사 공격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을 공격하는 것 자체는 뭐 어려울 것이 없지만 그것이 만일 북한이 반격할 경우 제2의 한국전이 반발하고 여기에 되면은 상당히 많은 한국의 민간인들이 그 희생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 같은 도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외교와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자 이런 것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뭐 상황에 달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북한이 뭐 내일이라도 핵실험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고 이것을 도발을 해온다면 아마 그 강경파 쪽에 또 무게가 좀 더 실릴 수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또 대화가 쪽에서 좀 무게 축에 가지 않을까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이 다음에는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이 남북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남북관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스키 선수들이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북한 선수들과 공동훈련을 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백태현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 대표단은 항공편을 이용하여 양양공항을 출발하여 갈마 비행장에 도착할 예정이며 1박 2일 일정으로 체류하면서 남북 공동훈련 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 남북한 스키 선수들이 이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 훈련을 한 뒤에 같은 비행기 편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대변인 얘기는 예, 그 전에 얘기를 한 건데요. 공동 훈련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그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한의 스키 선수들이 공동 훈련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남북한이 단일 팀이 돼서 지금 공동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처음에는 다소 서먹서먹했지만 역시 어리고 또 젊은 선수들이라서
네.
금방 말하자면 그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깨지면서 화기애애하게 같이 대화도 나누고 시간이 갈수록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한국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네.
이게 특히 또 운동선수들 경우에는 특히 더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초기에 사실 그 남북한의 단일팀 문제 그리고 공동훈련 문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우려가 있었고 또 잡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이 남북한의 그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조성된 남북한의 이런 협력 분위기가 실제로 공동훈련이라든지 또 올림픽 전반의 분위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의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측 대표단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식령 스키장에서 그 남북한 선수들이 그 공동 훈련을 이미 마치고 그 같은 비행기로 그 서울에 왔고요. 또 이미 앞서 그 아이스하키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한국에 내려와서 이미 그 훈련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북한에서 그 북한 선수단 본진이 이번에 그 비행기 편으로 같이 왔는데요. 북한의 그 원기룩 체육성 부상이죠. 전에 선수 출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원기룩 선수 단장 그리고 북한 측 인원 선수와 임원 10명 이렇게 임원을 포함해서 북한 측 인원 32명이 1일 오후 그 6시에 그 전세기 편으로 그 강원도 그 양양 공항에 도착해서 지금 현장으로 이동을 했고요. 선수단은 그러니까 다 내려온 겁니다. 이제 이어서 예술단 또 태권도 시범단 아마 이런 그 기타 평창올림픽을 지켜볼 북측 인사들이 아마 곧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 북한의 열병식, 열병식인데 이것이 이제 왜 올림픽 바로 전날 하는 거냐 이런 것인데 이것이 과연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붙인 것인지 아니면 본래 예정돼 있던 것에 불과한 것인지 이건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북한이 2월 8일을 건군절로 삼고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난 몇 년 동안 그 검토를 해왔던 것은 잘 알려진 일이고요.
네.
또 28 그 건군절 열병식 행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 맞춰서 그것과 연계해서 뭔가 이런 군사적인 무력 시위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것보다는 올림픽과는 별개의 맞으면 70주년 건군 기념일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국군의 날 10월 행사 10월 1일 때 그 말하자면 군사 행진을 하는 것과 좀 비슷한
그렇죠.
측면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열병식과 관련한 우려는 그것보다는 열병식 자체를 한다기보다는 여기에서 말하자면 이것이 군사적인 도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네.
하는 일각의 우려인데요. 그 현재 국방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
늘 있어온 행사다. 이런 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미국 국무부도 북한의 그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열병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렇게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기를 다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한 소식과 함께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됐던 인사에 대한 지명이 철회된 소식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정구 해보셨어요? 세계적으로 보통 테니스라고 부르는 이 운동은 양쪽에서 그물망을 사이에 두고 라켓으로 공을 쳐넘겨서 점수를 내는 경기인데요. 스위스 출신 프로 선수 로저 페더러가 남자 테니스 사상 최초로 메이저 대회에서 20차례 우승하는 업적을 지난주 달성했습니다. 오늘은 테니스와 페더러 이야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테니스는 라켓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올림픽과 세계대회는 물론이고 각국에서 생활체육 경기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대중적인 스포츠입니다. 특히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1회 근대올림픽 때 정식 종목이었던 몇 안 되는 스포츠인데요. 기원지로 파악되는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과 아시아 각국까지 세계적인 저변이 넓습니다. 직업 선수들이 겨루는 프로 테니스 대회도 각 나라에서 펼쳐지는데요. 남자 테니스를 관장하는 국제기구인 ATP 프로 테니스 협회 투어 대회가 일일이 소개해드리기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영국의 윔블던과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그리고 미국의 US 오픈 이 네 개를 메이저 토너먼트, 이 4대 주요 대회로 꼽는데요. 이 네 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는 것을 그랜드슬램이라고 하고 이 대회들을 그랜드슬램 대회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스위스의 로저 페더러가 남자 테니스 사상 처음으로 이 4대 메이저 대회에서 20차례 우승하는 업적을 이뤘습니다. 페더러는 지난 일요일 호주 멜번에서 열린 호주 오픈 남자 단식 결승전에서 크로아티아의 마린 칠리치를 세트 스코어 3-2로 꺾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호주 오픈 우승컵을 안은 건데요.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400만 호주 달러, 미국 돈으로 320만 달러가 넘는 거금입니다. 페더러는 이 대회 통산 6차례 우승으로 호주의 로이 에멀슨, 세르비아의 노박 조코비치와 함께 남자 단식 최다 우승 동률을 이뤘습니다. 또 이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윔블던 8번, US 오픈 5번, 프랑스 오픈 1번을 포함해서 메이저 대회 20승의 대기록을 달성한 건데요. 이 여자 테니스에서는 24승을 거둔 호주의 마거릿 콜트와 미국의 세리나 윌리엄스, 또 독일의 슈테피그라프 등 메이저 대회 20차례 우승 이상 선수가 3명이나 있지만 보다 경쟁이 심한 남자 경기에서는 20승이 처음입니다. 페더러 다음으로는 스페인의 라파엘 나달이 4승이나 적은 16회 우승으로 메이저 대회 통산 2위입니다. 이처럼 세계 최고 선수로 명성을 날리는 페더러지만 순탄한 길만 걸은 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3년, 페더러는 22살의 나이로 윔블던에서 메이저 대회 첫 우승을 이루고 이듬해 프랑스 오픈을 제외한 세계 메이저 대회에서 정상에 올라서 단숨에 세계 최강자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이후 10년 가까이 전성기를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윔블던 우승 직후 런던 올림픽에서 은메달에 그치고 그때부터 4년여 동안 2016년 US 오픈까지 17개 메이저 대회 연속으로 우승에 실패하면서 나이가 들고 기량이 쇠퇴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2016년 무릎을 다친 뒤로는 리우데자네이로 올림픽 출전까지 포기했습니다. 이어서 메이저 대회는 고사하고 일반 투어 대회 우승도 한 번 없이 6개월 이상 경기에 나서지 못하자 은퇴설에 시달렸는데요.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 모두의 예상을 깨고 복귀해서 호주 오픈에서 우승하면서 재기했습니다. 그해 여름 윔블던과 이번 호주 오픈 재패까지 최근 1년 동안 메이저 3개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두 번째 전성기를 구가하는 중입니다. 1981년 8월생으로 만 36세 5개월인 페더러는 지난 1972년 호주의 켄 로즈월이 세운 37세 2개월에 이어서 호주 오픈 남자 단식 최고령 우승 2위 기록을 함께 남겼습니다. 지난해 영국에서 진행된 또 다른 메이저 대회 윔블던에서는 미국의 아서 애쉬가 보유했던 이 대회 최고령 우승 31세 11개월 기록을 깼는데요. 3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 운동선수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로 한참 어린 선수들을 꺾고 잇따라 메이저 대회를 제패하면서 테니스를 넘어 세계 스포츠계 주요 뉴스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페더러는 이 같은 운동선수로서의 유명세를 활용해서 다양한 선행을 베풀면서 귀감이 되어왔습니다. 윔블던에서 메이저 대회 첫 우승을 달성한 지난 2003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스포츠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서 로저 페더러 재단을 설립했는데요. 2005년에는 미국에서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해 US 오픈에서 사용한 라켓을 경매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2006년 UN 아동기금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임명돼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의 타밀나두 지역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또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공익 광고에도 참여했습니다. 한편 이번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는 준결승까지 올라서 페더러와 대결 중에 발부상으로 기권한 만 21살 한국 선수 정현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호주 오픈 조직위원회는 공식 사회 연결망 계정에 2006년 서울에서 열린 페더러와 라파엘 나달의 경기에 정현이 볼보이 경기 보조 인력으로 참가했다면서 12년 만에 페더러의 맞상대로 성장한 정 선수의 활약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미국 신문 뉴욕타임즈는 정현에 대해 페더러와 노바크 조코비치 등이 은퇴한 후 테니스계의 카리스마, 이 지배력 공백을 채워줄 선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사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테니스 경기에서 자주 나오는 러브라는 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러브는 원래 영어로 사랑을 뜻합니다. 그런데 테니스에서는 점수를 못 냈을 때 0점을 러브라고 합니다. 0가 아니고 러브라고 하는 것은 숫자 0의 모양이 달걀처럼 생겼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니스는 프랑스 귀족들의 운동에서 발달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달걀이 프랑스어로 레프이고 이걸 테니스 종주국을 자처하는 영국에서 영어식 러브로 발음했다는 겁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테니스 메이저 대회에서 20번 우승한 로저 페더러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러브가 테니스 용어로 무슨 뜻인지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러브라는 단어를 영문 철자로 풀어서 사랑의 의미를 설명한 곡 L.O.V.E. 프랭크 시네트라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 is for the way you look at me. O is for the only one I see. V is very, very extraordinary. E is even more than anyone that you adore can love. Is all that I can give to you. Love is more than just a game for two. Two in love can make it. Take my heart and please don't break i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Is for the only one I see. V is very, very extraordinary.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이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주 성공적인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장 위원은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으로 마련된 동력을 잘 살려야 한다며 체육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잘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는 자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장 의원은 6일과 7일 평창에서 열릴 IOC 총회에 참석하고 9일 개막식도 참관할 예정입니다.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할 북한예술단의 선발대가 내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남북 간에 협의한 대로 내일 오전 23명 규모의 북한 예술단 선발대가 넘어올 예정이라며 이들은 공연 준비를 위한 기술 실무진들로 구성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된 북한 예술단은 8일 오후 8시에 강릉 아트센터, 11일 오후 7시 서울 국립극장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독일 베를린 주재 대사관을 통해 핵무기 기술과 장비를 취득해왔다고 독일 국내 정보기관 수장이 밝혔습니다. 독일 헌법소호청의 한스 게오르크 마센 청장은 어제 일부 내용이 공개된 독일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 대사관에서 이뤄진 수많은 조달 활동을 인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관점에서 이는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었지만 부분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위한 것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술의 정확한 성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마센 청장은 그 기술이 민간용과 군수용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 막지만 각각의 시도를 다 발견해 차단한다고는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수사국 FBI가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 수사에서 권력을 남용했다는 내용의 전날 공개된 누네스 메모가 자신의 혐의를 완전히 벗겨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이 메모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했다며 하지만 마녀 사냥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모는 없었고 사법 방해도 없었다며 이는 미국의 수치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제롤드 네들러 하원 의원은 누네스 메모에 민망할 정도의 결함이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네들러 의원은 하원 정보위가 공개한 이 메모는 수치스러운 것이라며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어제 시리안의 반군 장악지역인 사라예브 근처에서 격추됐고 낙하산을 타고 탈출한 조종사는 반군에 사살됐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시리아 관측통들과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번 사건을 확인하면서 러시아제 수호위 25 전투기 조종사가 피격 후 탈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상의 다수의 목격자들은 러시아 조종사가 자신을 생포하려는 반군을 향해 권총을 쏘며 저항하다가 총에 맞아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알카에다와 연계된 시리아 반군단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불타는 전투기 잔해를 찍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터키 군인 7명이 어제 시리아 북부 시리아 민병대에 대한 공세 중에 사망했다고 터키군이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아프린 지역에서 타고 있던 탱크가 공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또한 탱크 인근에서 1명이 사망했고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또 다른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터키 전투기들이 탱크에 대한 공격이 자행된 지역에 쿠르드족 목표물들을 타격했다고 터키는 밝혔습니다. 멕시코 당국자들은 중미 출신의 약 300명의 불법 이민자들로 가득 찬 트럭 두 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이민국은 어제 늦게 발표한 성명에서 적절한 환기시설과 식량, 식수가 없는 위험한 상황에 있던 여성과 남성, 어린이들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인신매매 혐의로 3명을 체포했습니다. 미국 동남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오늘 엠트랙 열차와 화물 열차가 충돌해 두 명이 사망하고 적어도 70명이 부상했다고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엠트랙 측은 사고 당시 열차에 승객 139명과 승무원 8명이 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